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같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그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펴보다가 이제 계시록 그 일곱 교회 말씀으로 이제 마치고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이제 5장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4주 정도 아니면 5주 정도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이 구약의 장막 또 성막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 성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 5장 말씀이 구약의 성막하고 연결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전에 우리 성경 개관 때도 잠깐 살펴본 적이 있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 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지만 조금 자세히 한 네다섯 번에 걸쳐서 이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좀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부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볼 텐데 그 전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전에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놀라운 구원의 현실을 누리고 있는지를 먼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앞에 오는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4장 16절부터 한 제목으로 이 5장 10절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앞에 있죠? 4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 이 말씀만 들어도 정말 놀라운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만 계속해서 또 묵상하고 묵상해도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현실이 있다고 알려주세요. 땅에 속한 현실하고 땅에 속하지 않은 현실. 그런데 둘 다 현실이에요. 땅에 속하지 않은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어야만 현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그 이루어진 현실이 있다고 하세요. 그 현실을 성도는 무엇으로 누리는 걸까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신 성도들은 이 두 가지 현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라고 하세요. 두 가지 현실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후패하는 겉사람을 가지고 있다. 이건 다 똑같죠. 나이가 들고 몸이 늙어가고 후패해져 가요. 병도 들고 죽음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그 반대의 현실이 있다고 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새로워져 가고 있는 속사람의 현실이 있대요. 옛사람은 죽어가는데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의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자라가고 있대요. 완전히 반대되는 현실이죠. 천국의 현실. 그리고 또 다른 현실을 알려주십니다. 잠시 이 땅에서는 경한 환란을 겪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받는 환란도 있을 거지만 그런데 지극히 크고 중하고 영원한 천국 영광의 현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온전히 누릴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 믿음을 주신 자라면 돌아봐야 하는 것이 그저 잠시 있다 사라질 보이는 이 땅의 현실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렇지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영원한 천국 현실을 믿음으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루지 않은 것을 현실로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잠시 가고 있는 후패하는 옛사람, 겉사람, 또한 잠시 겪는 환란을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낙심이 왜 찾아오느냐? 후패하는 겉사람 때문에,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 때문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게 다라면 우린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날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절망은 왜 하게 되는 거냐? 위로받는 현실이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로받는 현실이 있는 자들은 슬퍼는 하지만 절망은 안 한다 그러죠. 말이 되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 천국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잠시 겪는 겉사람의 후패함과 잠시 겪는 환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요만한 고난이 이만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시는 것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 놀라운 현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런 말씀이 계속되는데 오늘 보면 5장 1절에서 4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도 두 현실을 알려주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듭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곧 무너질 땅에 있는 장막집에 거하고 있다. 우리 육체를 가르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벗은 자들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고 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옷 입혀져 있고 옷 입혀질 자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집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그 처소로 옷 입혀져 있다. 그리고 옷 입혀질 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죽음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생명에 의해서 삼키운 바 되었다. 죽음이 우리에겐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까지도 복된 새 생명, 천국 생명을 누리는 현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죽음이 슬퍼할 만한 일이지만 절망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게 하셨습니까? 죽음이 생명에 삼키운 바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 생명으로 삼키운 바 되었듯이 우리의 죽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 생명에 의해 삼키운 바가 돼요. 죽음이 더 이상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앞에 절망할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할 것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아무 일도 이루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만 들어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 복된 영광의 현실을 예수님 안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복된 현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속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주어졌다. 이것을 알려주시며 고린도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굳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당시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러한 천국의 복된 현실을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는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느냐? 이 세상 현실만 따라갔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죠. 거짓 사도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느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저 예언약의 현실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자들. 예언약의 현실만을 가지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나요? 복음은 새언약의 현실이잖아요. 예표와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를 연결해서 실체로 전해야지 실체는 없어지고 예표와 그림자만 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그랬어요. 구약의 현실, 즉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하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못하면 벌을 받고 이 땅의 현실로 육체의 자랑과 세상 영광을 쫓아가게 했던 그 현실로 복음을 전했어요. 세상 거짓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천국이 임했는데도 여전히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 땅의 현실만을 따라가겠어요. 그게 어필을 하거든요. 왜?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아니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나님 잘 순종하면 상도 주실 거고 그게 더 쉬웠어요. 죄인들에게는. 그걸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천국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요. 거기서 떠나갔고요. 그들이 믿는 것은 오직 이 세상 죄인들처럼 이 생뿐으로 갔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우리 모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남아있는 죄성이기도 하죠. 우리는 말씀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은 항상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고 해요. 사도바울이 말씀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자꾸 그 죄성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육체의 자랑과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따라가니까, 이 생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과 천국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영원한 현실, 즉 천국 현실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온통 사람의 소견과 세상의 원리로만 가득 찰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옛사람이 주장하게 돼요. 말씀으로 와야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새사람의 현실을 알려주시고 그 천국에 속한 새사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 믿음으로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하신 우리의 천국 축복의 현실을 알려주시며 우리를 계속 천국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다음 주에도 이걸 살펴보겠지만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현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우리의 참현실을 알려주시는데 그 천국 영광의 현실을 알려주실 때 어떤 표현으로 알려주시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장막을 벗는 것, 하늘 장막 혹은 하늘 처소로 옷 입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막, 처소, 옷, 하늘, 그런데 그것을 입고 벗는 것으로 설명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알려주세요. 사도 베드로도 이러한 내용으로 복음을 증거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3절에서 14절로 가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장막을 벗어날 것이 벗다, 옷을 벗다는 뜻이에요. put off. 사도 베드로도 자기 죽음을 가리켜서 이 땅에 속한 장막을 벗는 것으로 알려주고 하늘에 속한 장막으로 옷 입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즉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천국에 속한 부활 영화의 옷을 입는 것, 천국에 속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을 표현하실 때 이 땅에 속한 장막을 벗고 하늘에 속한 장막을 입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어렴풋이는 알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장막이나 처소라는 개념을 옷 입는 것으로 말씀하시는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사실 장막이라는 개념은 구약의 텐트예요. 텐트. 쉽게 말하면. 이 장막이라는 개념은 펴고 접는 개념이지 입고 벗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민수기로 가면 이제 하나님이 진행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들의 장막 텐트를 접고 같이 길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에는 다시 자기들의 장막을 펴고 또 하나님의 성막까지도 다시 펴고 그곳에 머무르고 그렇게 펴고 접으며 광야의 여정을 가야 됐어요. 자기들의 장막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장막도 레위인들은 펴고 접으며 가야 했죠.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으로 옷 입었다 아니면 뭐 예수님으로 옷 입었고 부활 영광으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왜 굳이 하늘 장막 아니 하늘 처소, 하늘 처소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왜 천국으로 옷 입었다는 걸로 우리 현실을 알려주시느냐,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장막에 알려주는 복된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의 장막과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장막과 연결해서 지금 예수님이 성취해 주신 놀라운 천국 구원의 현실을 우리에게 풀어서 전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장막이 있었죠. 특별히 성막. 누가 거하시는 처소였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처소도 구약에서는 아직 이 땅의 것이었죠. 하늘 처소, 하늘 장막은 아니었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처소였던 성막도 옷을 입는 것과 연결된 현실이 있었죠. 뭐였죠? 우리가 성경개관 성경 공부할 때 다 살펴보았죠. 성막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게 있어요. 뭐였죠? 제사장 예복이에요.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성막. 그 파란대로 제사장 예복을 만들어서 입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장막이라는 원어를 구약의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을 보면 타버너코, 성막이라는 단어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짓게 하신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지침을 주실 때 함께 만들게 하신 게 있어요. 성막을 만드는 지침과 함께 주신 지침이 있는데 제사장 예복을 만드는 지침이에요. 그런데 두 지침이 닮아 있어요.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 25장과에서 27장, 25장에서 27장, 그리고 30장에서 31장에 성막을 만드는 지침을 주세요. 그럼 중간에 몇 장이 빠졌죠? 25장에서 27장, 30장에서 31장. 그러면 28장에서 29장이 빠졌죠. 그 중간에 제사장 예복을 만드는 지침을 주세요. 그런데 이 성막과 제사장 예복을 만드는 지침이 닮아 있어요. 씌어지는 재료도 닮아 있어요. 만드는 패턴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패턴으로 제사장 예복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예복은 성막의 축소판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장 예복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으로 옷 입는 것과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옷 입는 것과 같은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성막과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생각나세요? 성막과 제사장 예복이 만드는 패턴이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었어요. 성막을 덮고 있던 여러 겹의 장이 있었어요. 특별히 세 겹의 장이 있었거든요. 제사장의 예복도 크게 세 겹의 장으로 입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거하시죠? 성막 안에 거하셨죠. 그래서 그 안쪽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순서로 여러 장들이 덮여 있었는데 제사장 예복은 그 반대였어요. 하나님의 가장 영광을 덮는 가장 안쪽에 있던 장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여 드러내듯 가장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순서로 반대의 순서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과 같았다는 거죠. 이 모습이 원래는 어디서 오냐면요. 시내산 생각나시죠? 원래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거하셨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영광이 삼겹으로 계세요. 구름이 있고 흑암이 있고 그 안에 불이 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겹의 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장막으로 장막의 패턴으로 이제 제사장 예복을 이제 만들어서 입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장막으로 제사장들을 입히셨느냐? 하나님의 처소로 옷 입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누가 그 제사장 예복을 입었죠? 모든 레위인들이 다 입은 것은 아니었죠.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만 입었어요. 다 지성소까지 들어가 있어, 성소까지 들어가 있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 그들을 왜 하나님의 처소로 옷 입혔을까? 그걸 출애굽기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28장 1절에서 3절.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계속해서 봐야겠지만 요 구절만 일단 좀 보고 가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3절.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른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이 구절에 왜 하나님이 제사장 예복을 입히셨는가? 제사장들에게. 왜 하나님의 처소로 옷 입혀주셨는가를 알려주는 크가지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제사장 예복이 입혀짐으로 아론과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도 어디까지? 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담대히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게 하신 거죠. 이 예복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처소로 옷 입어야만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까지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제사장들이 그 예복, 하나님의 처소로 옷 입음으로 하나님의 처소를 자신들의 처소를 삼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성막을 자신들의 처소로 삼아 그곳에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그들의 처소도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처소로 옷 입음으로. 마지막으로는 그 구절에 그 말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그 예복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셨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받아들여져서 성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도 함께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현실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 예복을 입는 것, 하나님의 처소로 옷 입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주셨다는 거죠.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시는 처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막으로 옷 입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는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하나님이 계신 처소에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 땅의 성막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가면은요, 성막이 다 지어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그 영광으로 성막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까이 나아가질 못해요. 그 거룩한 영광이 성막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재밌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그 예복이 지어진 후에도 한 가지 사건이 따라와요. 어떤 사건이 따라오죠? 그 예복을 입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그럼 뭘 알려주는 걸까요? 기름이 부어지는 것은 뭘 의미하죠? 성령님이 부어지시는 거예요. 성막이 지어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제사장 예복이 입혀진 자에게도 기름을 부어 성령님이 거하심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 예복을 입은 후에는 마치 작은 성막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현실을 성막에서도 보게 하셨지만 그들 자신, 제사장 예복을 입은 자신에게서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말이 되나요? 이러한 구약의 현실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괜히 하늘 쳐서로 우리가 옷 입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처소로 옷 입었던 그 현실,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은 이제 예수님이 성취해 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을 미리 가르치고 예표하는 현실이었다는 거죠. 구약의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져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는 것은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장막을 입는 정도의 현실이었고 그것들은 다 그림자와 예표와 모형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가르치는 참 실제의 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속한 현실이냐? 하늘에 속한 현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가면 구약의 성막은 하늘의 것에, 하늘의 참것의 모형이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구약의 그 성막으로 옷 입을 해서 입었던 제사장의 형실도 하늘의 성막, 하늘 장막으로 옷 입게 되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을 미리 모형으로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이 가리켰던 예표와 모형의 시대가 지나가고 참 하늘 장막인 천국이 임했고 그리하여 이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 장막, 하나님의 하늘 처소로 옷 입혀지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천국 제사장이 되는 때가 왔다는 거죠. 오늘 보면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듭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손으로 더 이상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 하늘 장막으로 하늘 현 처소로 옷 입게 되었다. 이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더 이상 이 땅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천국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늘 처소로 옷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조금 전에 출애굽기에서 살펴보았죠. 세 가지 의미.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장 예복을 입고 거룩히 구별되어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성막 안 지성소에까지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듯이 이제 우리는 천국 제사장으로 하늘 처소로 옷 입혀주셔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어디까지 나아가게 하셨느냐?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처소로 옷 입음으로 성막을 자기들의 처소로 삼아 그곳에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하늘 처소로 옷 입음으로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처소로 삼아 그곳에 거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다고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이제 우리도 천국 제사장의 예복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화롭고 아름다운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셨고 그래서 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 모든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마디로 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거하시는 처소였기 때문에 천국 장막으로 옷 입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이 지어진 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셨고 제사장 예복이 입혀진 후 뭐가 부어졌다고요? 기름이 부어져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이제 천국 장막으로 옷 입고 천국 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천국의 현실이 이제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하늘 장막으로 하늘 처소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천국은 지금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신 곳이고 우리가 들어갈 분명한 장소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천국의 현실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구원의 현실을 구약의 성막과 연결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셨느냐? 우리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 처소로 옷 입게 되는 현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그 현실을 이루세요. 예수님도 이 땅의 장막집에서 무너지세요. 왜 그러셨죠? 친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어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처소로 다시 옷 입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시 사십니다. 온전히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하늘 장막으로 들어가셨고요. 하늘 처소로 영화롭게 옷 입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속한 부활 생명의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을 예수님의 영원한 처소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계시죠? 그때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되어 옛사람에서 죽고 천국에 속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 예수님이 이루신 영광에 함께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 현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장막을 이미 벗었고 하늘 장막으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처소가 되게 하셨고요. 그 천국 처소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고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들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현실을 가리켜 천국 하늘 처소로 옷 입 었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세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늘 처소로 옷 입는 현실이 임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다 달라도 같은 영광의 현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옷 입었고요. 하늘 처서인 천국으로 옷 입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되어 이로써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 입었고 하늘 처서로 옷 입었고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러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원한 참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현실이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천국으로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천국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오직 은혜로.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은 자들은, 하늘 처서로 옷 입지 않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다 벌거벗기 온 자들이라는 거죠. 죄의 수치 속에 발견되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되는 거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는 결코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천국으로 옷 입은 성도들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보좌에까지 앉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과 4절에 보면은요, 아직은 이 현실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누려야 하고 그 믿음으로 이 현실을 누리는 자들의 삶에는 뭐가 함께 있다고 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보면 2절하고 4절에 탄식이 함께 있다.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과 4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듭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더듭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비록 이 현실이 이루어져 있지만 그 현실이 온전히 이루어질 드러날 그날까지는 성도들에게 탄식이 있다고 하세요. 이 탄식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탄식하죠?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 탄식은 그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나오는 그런 탄식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하는 허무한 고통의 탄식. 아이고 내 삶이 왜 이 모양일까? 아우 나는 참 비참하고 불쌍한 자다. 이런 데서 오는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있어 탄식하는데 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온전히 옷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4절에도 보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데 그것은 그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고달픈 이 세상을 떠났으면 하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 더딥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늘 장막으로 온전히 옷 입는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는 탄식이라고 하십니다. 성도에게는 이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탄식. 비슷한 탄식인 것 같지만 다르죠.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경건한 탄식이 있어요. 간절한 소망에서 나오는 탄식. 예수님과 천국으로 더 온전히 옷 입게 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 탄식.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성도들이 그토록 탄식하기까지 하늘 장막으로 옷 입게 되는 날을 사모하며 갈망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보면 8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성도의 그 소망의 탄식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 계신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거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지금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만 교제 나누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입니다. 그것이 하늘 장막의 현실을 온전히 누리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유죠. 속히 하늘 장막으로 옷 입기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지금도 믿음으로 누리고 있지만 실제로 영광 중에 죄가 없이 온전히 이 현실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탄식하며 이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을 주시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성도가 가져야 될 탄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탄식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하늘 처소로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할 거예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 장막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었던 복된 현실이 드러날 거예요. 영광 중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님이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영광의 나라에 이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죠. 굳건한 소망으로 이날을 탄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은 지금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 천국의 옷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즉, 복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늘 깨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날까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원하여 빨리 죽자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날을 열망하며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은 뭘까요? 9절이에요. 9절 말씀에 그런즉 8절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그날까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에 거하시는 복된 하늘 장막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를 하늘 장막으로 옷 입혀주신 것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우리의 참현실을 더욱 누리시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 더욱 이 말씀으로 나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새 사람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더욱 깨닫고 누리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가장 마땅한 첫 번째 부르심의 삶이에요. 이것을 누리시고 더욱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시고 하늘 처소로 옷 입혀주셔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천국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 현실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이 세상을 쫓아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이 천국의 현실, 하늘 처소로 옷 입은 현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복된 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현실을 붙들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모든 죽음까지도 이 땅의 장막을 벗는 것까지도 이겨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 계신 곳에서 우리도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하실 것 믿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